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시위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의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가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목사님. 결코 쉽지 않은 다섯째 나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감사하게도요.
이제는 여섯째 나팔 내용을 살필 차례인데요.
예.
이 내용도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다섯째 나팔만큼이나 어렵겠죠.
예.
이 나팔을 부을 때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이 표현은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금단의 뿔은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에 그 피를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뿐만 아니라 금단 내 뿔에도 바릅니다. 레위기 4장 7절에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금단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여섯째 나팔을 부을 때에 아직도 하늘 성소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팔로 표상된 계시가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일어날 심판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나팔 계시를 은혜 시기가 끝난 후에 있을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 사실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진리는 재림교회가 깨달은 마지막 시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계시해 주신 히브리서를 주석하는 학자들도 하늘 성소에 대한 설명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와 관련된 직무입니다. 엄격하게 형식을 따라 말한다면 성소가 없이는 제사장의 직무는 소용이 없는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성소에 대한 진리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표현은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일 성소 봉사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일곱 나팔을 은혜 시기 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단풀에서 들린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성경을 다시 읽은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9장 14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금단 네 뿔에서 난 음성은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상징적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
큰 강 유브라데와 결박한 네 천사는 상징적 표현들이고 놓아주는 것도 상징적인 말입니다.
예.
상징적으로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외친 화, 화, 화 중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이고 이제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다섯째 나팔은 비록 고통은 당하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했는데요. 여섯째 나팔에서는 죽이는 일이 허락됩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전한 음성은 금단 내 뿔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예수께서 성소봉사, 곧 속죄봉사를 하는 동안 있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단은 향을 살라 하나님께 올리는 기능을 가진 기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음성은 8장 1절에 기록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발하여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씀하신 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시겠지요.
네.
예, 그분이 성소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비로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응답의 소리가 계시록 6장에 있는 순교자들이 신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더라고요. 그 응답으로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여준 것이 나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견해인데 그것은 형벌이 심판이라는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다섯째인을 떼었을 때에 순교자들의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그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한 세력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형벌의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는 견해에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금단 내 뿔에서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속죄의 기별이 여섯째 나팔에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합당한 이해로 들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으로 여섯째 나팔 내용이 주어졌다면
예.
여기 기록된 사건이 속죄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이제 살펴봐야죠. 그런데 금단 내 뿔에서 음성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예수께서 성소에서 속죄 봉사를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네.
둘째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지시한 말씀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유브라테스 강은 16장에도 나타나거든요. 이 강에 물이 마를 때 동방에서 왕이 오는 길이 예비된다고 16장에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강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벽을 상징하는데 이제 큰 강입니다. 그것은 많은 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 예시. 예, 계시록의 예언 해석을 따라보면은요.
네.
그래서 이 강에 결박된 내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결박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결박되었다는 것은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루시퍼와 관련된 천사들이 틀림없습니다. 루시퍼가 아담을 속이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찬탈했지만 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허락된 기간 동안만 활동하고 허락된 범위의 일만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욥기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제한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잖았어요.
예. 예,
결박되었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유브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테스 강은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이 천사들은 이런 곳에서 자기들의 뜻,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제한을 잠시 동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풀어놓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거든요. 이 내 천사라는 수에 있어서 7장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과 같은 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천사가 아닌가 하는데요. 7장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천사는 결박된 천사거든요. 그런데 7장 2절에도 보면은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바람을 놓을 때에 일어날 세상의 재난들에 대한 것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천사가 놓이는 것은 그들이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예, 숫자는 같지만 상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 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이제 이들이 놓이면 세상에 화가 닥칠 것입니다.
예, 결박된 것이 인류를 괴롭게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
그들이 놓이면 인류가 괴롭힘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일단 그렇죠.
예.
7장의 천사들은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즉 바람을 제한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나 여기 천사들은 자신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도록 복음 사업을 도운 천사들이고 여기 천사들은 인류를 살육하는 천사들입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을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나팔에서는 죽이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위 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 말이죠.
네.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이 여섯째 나팔에 상징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역사적 성취가 있었는지를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막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좀 다그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사실을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야 하겠죠. 이 풀려난 천사들은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년월일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예언적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1일 1년 원칙을 따라 풀이해야 합니다.
네.
연은 360일입니다. 1년이니까요. 성경의 1년은 한 달을 30일로 하는 12달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361입니다. 월은 30일이죠. 1은 하루. 그 다음에 시는 24분제 1입니다. 이것을 예언 연대 풀이 원칙을 따라 계산하면 360년과 30년과 1년, 그 다음에 한 시는 15일이 됩니다.
네.
모두 합하면은 391년 1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풀려난 내 천사가 활동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391년 15일이 되는 것인가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언제부터라는 것은 다섯째 나팔과 관련해야 생각해야 합니다.
네.
다섯째 나팔이 1299년부터 1449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 여섯째 나팔 기간은 1449년 이후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섯째 나팔에 있었던 연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때는 다섯 달 동안 괴롭히는 일을 했죠. 그것이 바로 이슬람 군사 행동으로 비잔틴 제국을 침입해서 그들을 괴롭힌 150년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 다섯째 나팔 할 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때가 144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의 391년 15일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150년 기간이 끝나는 1449년 7월 27일부터 351년 15일이 시작된다면 끝은 1840년 8월 11일이 됩니다.
네.
이 연대는 이슬람 국가로서 비잔틴 제국을 침략하고 괴롭힌 오토만 제국이 변질된 소위 교회들을 파괴하고 읍시하면서 통치하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인지를 나타내는 연대입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성경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였던 조시아 리치 목사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 대하여 연구한 끝에 오토만 제국이 1840년 8월에 멸망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네.
그 예언을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을 믿는 신자들까지도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예언은 그때 이 리치 목사가 이것을 발표하는 그때까지 예언은 다 지나간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2년 후에 닥칠 연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리치 목사에게 신문에 발표한 그 해석을 취소하도록 은근히 권했습니다. 예언 해석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어쩌면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리치 목사는 결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했겠군요.
예, 그랬겠죠.
그런데 리치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그 해석을 끝까지 견지했네요.
예, 예, 그랬어요.
과연 그 해석이 맞았습니까?
예, 어제 이 얘기를 맞아 들어봐야 되겠죠.
예.
당시에 어떤 단체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예언조롱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 일당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내용을 역사적 현실에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모두 지나간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식은 참 잿더미에서 이것저것 끄집어내어서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언 조롱회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요. 그런데 리치 목사가 1838년에 오토만 제국이 1840년 8월에 망할 것이라고 여섯째 나팔 내용을 해석하여 신문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언 조롱회 회원들도 긴장했습니다. 지나간 사건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앞으로 있을 일을 성경을 해석하여 발표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예언을 믿는 진영이나 조롱하는 진영이나 이 리치 목사의 해석은 모두 긴장하게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그 시대의 현장에 있었어도 상당히 긴장했겠는데요.
그렇겠죠.
만일 그 예언이 틀리게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이 사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리치 목사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예,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지나간 역사의 해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다고 믿었죠.
예.
그런데 그는 한술 더 떠서 1840년 8월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8월이 되어서 그 날짜가 11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에 기록한 기록을 잠깐 인용해보죠.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트루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대하고제서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예, 이건 조시아 리치가 사이언스 오브 더 타임스와 그 다음에 엑스포지스토라고 하는 그 예언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 잡지 1840년 8월 1일 날 실린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1840년 미국의 사이언스 오브 타임스지에 이것이 게재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자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고 리치 목사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위험한 글을 쓰느냐고 불평이었고요. 예언 조롱의 회원들은 더욱 긴장하면서 만일 그 예언이 엉터리가 되면 단단히 그들의 해석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 그런데 과연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제국은 사절들을 보내어 유럽의 기독교 동맹국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써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서 391년 15일 허락된 기간이 끝날 때에 국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예언 조롱회는 어떻게 되었으며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뭐 상상을 해도 알만하잖아요.
예.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예언 해석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예.
니체 목사의 해석으로 재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언 조롱회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해산되고 말았어요.
예.
예, 그런 정말 성경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구나 하고 더 이상 조롱할 수 없다고 해산하고 만 것이죠.
네.
예, 성경의 예언은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역사적 성취가 확실합니다.
아, 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게 되죠.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 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야, 요한복음 13장 19절 아닙니까? 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예, 그 예언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되거든요.
네.
예언은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보조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언 연구는 하나만 하지요.
아, 네. 네. 목사님 그 말씀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 해석에 급급해서 예언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고 그것이 역사에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을 알게 되는 것도 되겠지만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이 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도 이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멘.
예, 성경의 역사적 사건의 예언은 너무나 확실하죠.
아멘.
그런데 최근에 와서 391년 15일을 조금 달리 설명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토만 군사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1453년에서 1844년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오토만 세력은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일을 시작한 1453년부터 그것을 금지한 해인 1844년까지로 보더라고요. 이것은 고고학자 윌리엄 셰이 박사의 연구인데 이 견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리치 목사의 해석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로 해서 성경을 확신하는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된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또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해석은 예언 조롱회에서 조롱하는 같은 조롱을 할 수 있죠.
예.
물론 그 해석이 합당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리치 목사의 해석과 성취는 예언 조롱회를 해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연대에 대한 해석은 아주 좋았습니다만
예.
그 연대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1년간 사람을 살해하도록 되었으니 그 죽은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터키 여러 도시에 시체로 성벽을 쌓을 정도라고 했더라고요. 또 터키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 실제로 죽은 것은 기독교인들을 여러 해 동안 실제로 살해한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했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3분제 1이라는 표현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나팔계시에 대하여 설명할 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나팔계시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 세상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특히 배교한 기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그것은 로마교이거나 정교회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신앙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서 푸른 풀과 수목들, 즉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여섯째 나팔에서도 여전히 그래 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이미 지하교회가 되었거든요. 예, 물론 1517년을 넘어가면서 종교개혁 세력이 표면화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교권 세력의 핍박을 면한 것은 아마도 1700년대가 되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그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찬미를 쓴 사람이 시몰크 목사인데요. 그 찬송을 쓰게 된 이유를 보면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는 1672년에서 1737년까지 생존한 종교 개혁 교회 목사였어요. 네. 그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찬미가 이 배경이 차차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사건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1517년을 넘어가면서 종교 개혁 세력이 표면화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교권 세력에게 핍박을 면한 것은 아마도 1700년대가 되었을 때일는지 모른다 하고 그렇게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개혁 세력이 일어나기는 했어도 아직도 그 나라들의 유럽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에 접혀 있는 거 하니까 이 캐톨릭 그 교회 분위기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개신교 개혁교회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지방에서 그 조롱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조롱을 받고 했던 그러한 상태를 이 시몰크 목사의 이 행적을 통해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지금 시간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얘기해 드릴 것 같네요.
네. 예.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서 그런 찬미를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시간에 그 얘기 마저 하도록 좀 얘기를 하죠.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배교의 시대에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 배교한 교회를 심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우리가 결코 배교하는 일이 없이 오직 진리를 따라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